창세기 1장 16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죠. 특별히 두 큰 광명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와 달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지구를 자전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낮과 밤이 갈리고 계절이 변합니다. 뭐 요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는 상관없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이 온 우주가 아주 정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주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라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온 우주가 아주 정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이 되진 않아도 하나님의 그 짧은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 잘 될까 이것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노력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 아니면 이 땅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몇몇의 선지자들이나 몇몇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운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주 짧은 한 문장일 수도 있겠어요. 아주 간단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안에서 완벽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기를 때로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걸어갈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장난, 뭐 농담반 장난반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신문에 나와있는 뭐 봅니까? 오늘의 운세 봅니다. 그래서 아, 오늘 하루 일진이 어떻겠구나. 나름 그냥 재미나고 볼 수 있겠지만 누구든 앞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수많은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잘될 것이다 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만 뭐합니까? 아니다, 망할 거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다. 우리가 잡혀갈 거다.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 혼자만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끌려갈 거야 쭉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 이 일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망하고 멸망하고 끌려가게 되겠지만 이것이 뭐라고 아닙니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끝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절대로 재앙과 멸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간과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계속 돌이키라고, 돌아와라고, 다시 나에게 와라. 너희들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말씀 어겼던 거 따라가지 말고 다시 와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죠. 그것 때문에 받은 심판이지 하나님의 절대로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단순하게 멸망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절대적인 평안과 소망을 가지신 분이세요. 혹시 지금 내 상황이 혹시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재앙과 같은 멸망과 같은 상황이 있다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거기에 멈춰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늘 부르세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르는 사람에게 주시죠.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고 싶다. 내 마음이 이렇다. 라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부르심을 이루어가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 받지만 하나님을 버립니다. 부르심을 이룰 수 없게 되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비단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부르심을 이뤄내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부르심을 이룰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늘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매번 강조하지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결코 어떤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단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한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지만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7장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33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돈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제 거랑 좀 달라서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으로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물을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물을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들과 가지 말 것이라 하십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매번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6장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작은 사람이다. 아무튼 그런 실갱이를 벌이고 나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큰 전쟁을 치르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르심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부르시는데 내가 그것에서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르심을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있거나 부르심을 그냥 뒤로 흘려버리면 절대로 부르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6장 33절부터 보면 이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기드온이 무엇을 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성경에서 이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상징하잖아요. 나팔을 딱 불었어요. 그러니까 에비에셀이 오고 그 뒤에 또 므낫세에게 보내고 아셀에게 보내고 스불론에게 보내고 납달리에게 보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쟁할 거니까 함께 전쟁하자. 라고 딱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였습니다. 7장에 있는 말씀을 따져보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뭔가 도전할 때 우리가 그 도전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필요가 있죠. 나팔을 열심히 하나님 부시는데 나팔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아,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나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소리를 듣고 3만 2천 명과 같이 모여야 됩니까?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의 부름을 듣고 우리가 응답해서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3만 2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 딱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이전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전쟁이 이기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까? 스스로 자랑하여 이르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게 될 거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되돌려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나팔 소리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우리가 넘겨야 될 단계는 뭐냐면 두려움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응답하며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누가 주로 쓰는 무기냐면 사단이 주로 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치명적이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이 두려울 만한 대상, 상황이 됐던, 문제가 됐던,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우리가 딱 사로잡히면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더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부르심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잖아요. 3만 2천 명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 아말렉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3만 2천 명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채로 딱 가서 봤더니 쪽수가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버립니다. 야, 가자! 한데 두려움을 사로잡힌 다음에 뭐하고 있을까요? 못 갑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막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맵을 못 추는 거죠. 일단 쪽수에서도 밀리고 여러 가지 막 무기, 그 사람 갖고 있는 무기 뭐 이런 것 쭉 보면은 아, 난 게임이 안 되는구나. 난 절대로 이길 수 없겠구나. 이 전쟁 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두려움 가운데 뒷걸음질 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떠는 자를 되돌려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 말씀 뒤에 보면 미디안,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우리 현실이 어떤지, 지금 네 모습이 어떤지, 지금 네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네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무엇인지,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도록? 두려워하도록. 근데 현실은요, 되게 냉혹하잖아요. 지금 내가 보잖아요. 지금 내 귀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 내 손이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냥 안 본 상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눈으로 딱 봤더니 그 수많은 쪽수가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랑은 아예 내가 체감하는 것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는 이거는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내 눈이 보고 있고 내 손이 느끼고 있고 내 피부가 느끼고 있다라는 직접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이 말하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엄청나게 금방 다가오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주 잘 이용을 합니다. 딱 현실을 딱 직시하게 해놓고 봐라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못할 거야. 봐봐 얼마나 커. 야 이거 할 수가 없어. 라고 옆에다 조금만 바람을 넣어주면 우리는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죠. 확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보다 이게 더 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맨날 으더 터지고 다니는 애예요. 얘의 소망은 내가 싸움을 잘 배워서 쟤네들을 보다 내가 강해지는 게 얘의 꿈입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고수를 만납니다. 고수에게 싸움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막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고수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눈은 살아있다. 하도 많이 맞아서 그런지 어디로 주먹이 올지 발이 어디로 올지를 볼 수 있는 눈매가 살아있다. 몸도 이미 하도 많이 맞아서 맷집이 되어 있다. 이미 싸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미 갖췄어요. 얘는 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걔들을 딱 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미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날릴 수가 없는 거야. 네가 그 두려움만 뛰어넘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특별히 사단이 잘 쏘는 불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화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전쟁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불화살 하나만 틱 쏘지 않습니다. 영화 보면 어떡합니까? 하늘을 가득 메우는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어디로 피할 수 없는 불화살인 거죠. 하나 날라오면 살짝 피할 수 있겠지만 수만 발이 날라오는 불화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방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방패를 갖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딱 모여서 방패로 자기의 온몸을 감싸도록 자세를 취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만 발, 수백만 발을 쏴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의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입니다. 두려움의 불화살에 수만 발 막 하늘을 검게 날라와도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순간 절대로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보다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우리가 떠나기 시작한다. 믿음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는 불화살을 맞게 되는 거죠. 불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난 사람들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3만 2천 명에 우리가 속했다면 그 중에 2만 2천 명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돼서 부르심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두려움을 떠난 사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만 명 남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저기에 수백만 명이 모여있는데 만 명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내가 가르는 사람들은 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 엄청난 두려움 내가 뛰어넘었어요. 아, 내가 참 잘했구나. 아, 됐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오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것들로 오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두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오셨을 거예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두려움 뛰어넘었구나. 아, 잘했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뢰함으로 뛰어넘은 건 아주 잘한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명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5절, 6절에 나와있죠. 이 백성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로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소소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기드온이요, 지금 이 전쟁을 할 때는요, 그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던 때 하나님 기드온을 부르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이 당시 이제 중동 땅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제 날씨는 건기 아니면 우기잖아요. 우기 때는 비가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마른 건기 때.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이 건기 때 심한 곳은 그늘이 있어도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지에 진쳤다고 했잖아요. 평지예요, 평지. 그냥 뭐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이 아니라 평지. 그리고 7장에 보면 아침 일찍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일찍 이동합니다. 건기입니다. 햇볕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직은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이 지금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언제 물을 먹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는 곳곳마다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물을 먹으라고 하면 좀 목마르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물 먹는 거에 집중해서 물 먹을 수 있잖아요.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근데 300명은 어떻게 먹어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먹고 나머지 9,700명은 머리를 쳐박고 먹고 있다라는 거죠. 개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300을 구분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르심을 따라가다 두려움을 떠나다가도 이렇게 물 먹는 것처럼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물 먹는 게 뭐 죄입니까? 먹을 수 있죠. 물 먹어야 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군대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다 흩어져서 뭐 자기 삶 살다가 전쟁 나서 아까처럼 나팔 딱 불면은 딱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한 번도 제대로 전쟁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뭐예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무기를 잘 갖추고 전술을 잘 짜고 막 엄청난 하드한 군에서 트레이닝 돼서 전쟁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막 그냥 원래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막 농부일 수도 있고 뭐 목수일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딱 모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뭘로 모였어요? 군인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이 중에는 이제 전쟁을 직접적으로 치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여러분, 전쟁은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전쟁에는 페어플레이가 없습니다. 야, 나 쳐들어간다? 하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던 적이 죽던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게 전쟁이죠. 그리고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페어플레이 없습니다. 예의 차리는 것 없습니다. 기습이 오죠. 함정을 파놓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본대는 저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 소수의 암살단이 숨어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300명은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떠먹습니다. 왜요? 경계하는 거죠.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300명은 언제 저기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떠먹으면 막 물 흐르잖아요. 물 목말라 죽겠는데 그 뭐 이렇게 쳐박고 먹는 게 몇 초나 걸리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서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9,700명은 아닌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 군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 300명을 구분해 냅니다. 요즘 최근에 봤던 아주 즐겨봤던 예능 중에 하나가 진짜 사나이라는 여군 특집이에요. 여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군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자니까. 근데 왔어요. 근데 막 훈련을 하는데 아주 하드하게 훈련을 하죠. 막 시간도 막 이 사람들은 여배우고 막 아이돌이니까 뭐 메이크업도 막 몇 시간씩 했던 사람들이 옷 갈아입는데 막 5분, 씻고 나오는데 막 몇 분.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막 정신없게 굴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관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인이 아니라고, 여배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군인이라고. 군인 정신을 갖도록 정신없이 굴리는 거예요. 왜냐면 틈만 나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나 여배우인데 밖에서는 이렇게 시간 보냈는데 밖에서는 옷 이렇게 갈아입었는데 근데 여기는 뭡니까? 군대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 시작됐는데 막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못합니다.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평범하게 일상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신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뭐합니까? 9,700명처럼 물 마실 때 그냥 개처럼 고개 쳐박고 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심에서 떼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는 것도 잘하신 일입니다.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으신 것도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부르심 받은 사람인지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맞는 삶의 태도를 취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 먹으면 안 돼. 아, 나 군인이지. 군인은 전쟁한 사람이지. 전쟁을 하려면 언제 적이 틀어지니까 늘 경계하고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물 먹는 거 별것도 아니지만 불편합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서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그 일터든 집이든 어디든 일터에서는 일터에 맞게 그냥 일하고 집에서는 집에 맞게 그냥 쉬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일터에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전쟁을 집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어느 곳에든 우리가 약해지는 틈만 있으면 쉼 없이 전쟁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부르심이 맞는 사람에 맞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제가 어떻게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일터든 집이든 어디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그냥 집에 있는 사람으로, 그냥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 그냥 사역하는 사람으로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맞는 삶의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르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300명 데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 7장 이후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쟁했습니까? 전쟁한 거 없습니다. 이들이 막 칼 들고 뺏어 싸웠습니까? 그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르심의 삶의 태도를 취했다고 했을 때 이거 갖고 막 우리가 막 전쟁을 막 진짜 강렬하게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거기까지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막 하니까 지들끼리 겁나서 싸우고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이 전쟁의 결론.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심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뭔가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부르심을 이뤄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태도를 취하며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런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9,700명처럼 잘 뛰어넘고 와서 물 앞에서 그냥 황당하게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하나님한테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이루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